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4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라.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다큰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다같이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이제 고백과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참 감사한 거는 주께서 한 달 동안 너무 버라이어티한 인생을 저에게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도 많고 강구해드릴 제목도 많고 그래서 결론 하나는 주님이 참 저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가 보다 이런 그런 마음으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유독이 이번 한 달 동안은 상담도 많았고 또 개인적으로 대화할 성도도 많았어요. 어느 날은 상담을 하다 함께 울기도 하고 어느 성도랑 대화를 하고서 집에 와서 혼자 울면서 방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함께 기뻐하기도 했고 슬퍼하기도 했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이번 한 달 동안 특별히 수련회 기간이어서 제가 이제 수련장을 방문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적당히 제가 이제 치고 빠지는 전략을 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가 앉아 있으면 부교역자들이 부담을 가져서 영적으로 잘 못 전할까봐 제가 중간에 이제 툭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이쪽 맨 뒤에 앉아가지고 밤 늦도록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있다가 12시 넘게 이제 집에 돌아 출발을 하니까 집에 돌아와서 새벽 3시가 됐는데도 기쁘더라고요. 참 기쁘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 함께 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한 달이었습니다. 특별히 장례식장을 다니다 보니까 장례식장에서는 정확히 뚜렷이 구별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나 그들이 자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와 자세는 굉장히 달라요. 이렇게 다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것은 사라지고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 인간은 태어나서 살아가지만 또한 죽어가는 것이다. 이 과학에서는 소위 이 법칙을 엔트로피 법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고 또 중력에 의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이빨이 빠지고 싶어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니까 이가 어느 순간 빠지고 흰머리가 생기고 피부가 짜글짜글해지고 눈덩이가 처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중력의 지배를 받아 사는 인생이 망하고 없어지고 흔들리고 소멸되어 그래서 결국은 죽음으로 치닫는 인생으로 살아간다.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중력에 의하여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당하는 문제와 상황을 발버둥쳐도 소용없기 때문에 에라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고 그 운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나 믿음은 다른 법칙에 지배를 받습니다. 지난번 교사원 신입회 때 잠깐 언급했지만은 올 6월 30일 날에 초대 한동대 총장이신 김영길 총장님께서 소천을 하시고 그가 평소에 지었던 책 내용이 이제 신트로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과학 용어인데 뭐 이 과학 용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멸에서 생성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존재한다. 뭔가 다르죠? 방향이 달라요. 하나님의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신트로피 법칙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이뤄가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것은 증명되었다. 그 책 내용 가운데.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트로피 법칙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엔트로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어둠이 물러가고 혼돈이 코스모스, 질서의 우주로 변하고 공허가 채움의 역사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소멸에서 생성으로, 할렐루야, 죽음의 법칙을 거스려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도록 하나님 믿는 자들을 부르셨다. 여러분들이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드라마에. 믿습니까? 이런 건 한번 따라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 주인공입니다. 일부 때는 안 했어요. 여러분의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 자, 오늘 이 다윗의 삼가 기도를 통하여서 이 엔트로피가 이제 신트로피로 어떻게 바뀌는지 축복의 비결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의 그 표제를 보시게 되면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표제라는 내용이 없고요. 히브리어로 쓰인 글자에 보면 1절부터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표제는 항상 읽으셔야 돼요. 자, 표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볼까요? 시작.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니까 하던 때에. 기억하셔야 할 단어는 다윗이 지금 십광야에 있었고 사울에게 고자질했던 이 장면을 통하여서 이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구마 좋아하세요? 저는 고구마를 꽤 좋아하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어렸을 때 고구마를 한 세네 개 때려 먹으면 속이 답답하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답답하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사무엘상 23장을 쭉 읽다가 20장에서 23장의 이 내용인데 참 답답합니다. 이 다윗의 입장에 서보니까 한 가지 예를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은 다윗이 이 청소년 시기에 한 추정으로 한 17살 전후가 되지 않았을까. 모든 장수들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다윗이 처음으로 등단했던 때가 바로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때입니다. 청소년 때. 여러분이 흔히 골리앗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최홍만을 떠올리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최홍만은 UFC에 가끔 뭐 TV에 보니까 그냥 나무처럼 쓰러집니다. 그냥 뭐 싸워보지도 못하고. 근데 이때 당시에 골리앗은 각 나라의 장수들을 비교하여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제가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전하면 살인병기, 살인병기. 근데 이 살인병기 앞에 모든 사람들이 떨었어요. 장수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적장의 이마에 정확히 하나님의 은혜로 맞추어.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평소에 물론 연습을 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죠? 정확히 이마에 맞춰 골리앗이 죽게 되는 상황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어느 날 궁전에서 하프를 켜고 있는데 창이 날라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사울의 창이었어요. 두 번이나 그런 일을 겪고 다윗이 피신을 합니다. 어디를 피신하는가요? 높당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높당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곳에 있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의 무리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드렸던 진설병에 떡을 드리고 물을 드리고 대접을 잘 했어요. 아, 근데 그때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불리우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뭐 했을까요? 사울에게 고자질을 한 겁니다. 밀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장소를 떠났는데 사울의 군대가 들이닥쳐가지고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여버립니다. 두려움 속에 이 다윗이 숨었던 굴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둘람 굴에 숨습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서 재기를 바라고 혹은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할까 하는데 소식이 하나 들려요. 그것이 그일라 땅이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이 침공을 합니다. 이 그일라는 블레셋 접경 지역이거든요. 자기 민족이 지금 블레셋에 의하여 학살을 당하고 쑥대밭이 되는 상황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떤 신분이에요? 도망자. 자기 신분이 노출되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용기를 내요. 그일라 땅에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 군대를 쳐부수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 잠시 잠깐 쉴 틈도 없습니다. 그 그일라 백성들이 은혜를 입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또 배반을 해서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아, 여러분, 전쟁 끝나면 좀 쉬어야 되지. 수련회 끝나면 좀 쉬어야지. 몸 좀 쉬어야지. 거기 진수장터는 먹어야지. 밀고를 하니까 또 사울의 군대가 들이닥칠 걸 생각해서 또 도망을 합니다. 지금까지 고구마 한 두세 개 드셨죠? 십광야로 도착을 하는데 여러분 십광야로 왜 도망을 했는가? 여기가 유대 광야 지역입니다. 다윗의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쉴 곳이 없으니 이제 자기 지파가 있는 그 유다 광야로 피신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표제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십광야에 있었을 때 사울에게 또 고자질하여 다윗이 거기에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찌할꼬 하는 상황에 지은 시 이해가 갑니까? 저는 사무엘상 20장부터 쭉 읽어가다가 속이 답답해가지고 왜 이럴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엔트로피 법칙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어요. 망하고 없어지고 흔들리고 소멸되고 조금 있으면 죽음이 내 앞에 맞닥뜨리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라면 딱 세 가지 방법이 떠올라요. 첫 번째, 스파르타 기억하십니까? 전투에서 적은 용사들을 데리고 결자해지의 마음을 가지고 600명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저 3천명의 사울 군대와 피 터져 한번 싸워보자고 뭐 싸웠을 거예요. 그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뭡니까? 뱉기 드는 거잖아요. 뱉기 드는 거. 또 한 가지 방법은 뭘까요? 다시금 지략가를 모아서 여기서 어떻게 헤어나올까? 아마 밤새도록 지략가를 동원해서 연구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었고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어찌할꼬.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올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어떻게 할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여러분 아마 지금쯤 이렇게 아유 목사님 또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또 하는구나 머릿속에 아유 방법은 또 기도라고 하는구나 어떻게 설교할지 대충 그려집니다 목사님 하고 기도 안 하는 백성들이 있어요. 소멸됩니다. 이 세상의 육체의 한계와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다윗의 기도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고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기의 소원을 아랜 거예요. 바알신, 아데미신, 아사를 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뤄달라고 풍요의 신을 불러다가 농사에 축복해달라고 신들을 조종한 것이 고대 신화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내가 어려우니까 진이를 불러내는 그런 기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묵상해야 될 게 있어요. 사무엘상 23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자 그러면 좀 찾는 신흥이라도 좀 하시면 좋겠고, 사무엘상 23장 1절 보시면은 방금 제가 고구마를 몇 개 드렸던 그 과정의 한 일화가 나옵니다. 1절 447쪽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어디요? 그일라 기억하시죠?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 소식을 듣고 다윗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뭐하여 묻자와 가로되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 정확한 답을 얻습니다. 그런데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 얘기할 수 있죠. 두렵죠. 지금 아들랑굴에 숨어있는데 우리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또 하나님의 사인과 음성을 받습니다. 다윗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램프를 문질러서 하나님을 도움을 청하는 잡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아버지 제가 저 민족을 가서 구하리이까? 하나님 제가 이 직장을 선택하리이까? 하나님 제가 이 행동을 하리이까? 끊임없이 주님과 호흡했던 사람 다윗을 봅니다. 한 구절 봅시다. 10절로 내려가시면은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11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무엇을 느낍니까 성도 여러분? 친밀성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삶의 수많은 기로에서 다윗은 자기 멋대로 충동적으로 삶을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엔트로피의 법칙, 망하고 없어지고 흔들리고 소멸되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것을 소멸해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생성으로 나아가는 이 법칙을 흔드는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램프를 문지르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이름은 여러분이 상상하고 생각할 수 없는 깊은 중심의 기도임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쓰는 단어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한글은 여러분이 배우셨지만 표음 문자입니다. 소리가 나는 대로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 하면 개는 개지. 소리가 나는 대로 아 개구나 맞죠? 중국어는 표상 문자임과 동시에 표의 문자가 됩니다. 개 견자를 써서 개의 모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죠? 개견, 코끼리상. 호흡 좀 해주세요. 히브리어는 그 단어의 본질을 집어넣습니다. 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부르리라. 본질이 바뀐 거예요. 야곱아, 내가 이제 너를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수 없는 이스라엘로 만들리라. 시몬 베드로야, 너를 이제 먼지와 같은 시몬에서 반석과 같은 베드로, 개발하는 이름을 내가 주노라. 뭡니까? 주님 안에서 본질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에는 다 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로 공부하다가 제 이름의 한자를 제가 바꿔버렸던 거 한 말씀 드렸죠. 저는 용용자의 클석자 이름을 갖고 있는데 어렸을 때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야, 계시록을 읽으니까 용이 사탄의 앞잡이로 도배가 되어 있어. 나는 크면 막 이런 착각 속에 살다가 제가 한자를 바꿨다는 걸 말씀드렸죠. 쓸 용자의 돌석자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쓸만한 돌이면 됐다. 크든 작든 상관없고 둔탁하든 뺀질뺀질하든 상관없고 그냥 하나님이 한번 쓰시면 합당하다. 그 이름에 본질이 있다는 본질. 다윗이 여기에 이름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묵상하고.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단어인데 이 여호와는 히브리어 동사의 하야라는 동사의 원어 갖고 있는데 하야의 뜻은 따라합시다. 존재한다. 여호와가 나는 존재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할 때에 수많은 잡족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모세가 하나님이요, 내가 당신을 뭐라고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도대체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저 사람들이 다 이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때 나는 여호와니라. 영어라면 I am that I am in.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이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의 본질이 뚫어집니다. 이사야 41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그니라. 이게 뭐예요?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살아있고 장차 올 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붙든 것이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시작해 하셨고 지금 비록 죽음 앞에 당도했지만 나에게 맡긴 사명을 완수해야 될까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게 주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중심에 터지는 기도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기도죠. 하나님과의 연합이 더 이상 쉴 틈 없이 틈새가 없이 꽉 악으로 꽉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전심으로 신뢰하오니 이곳에서 주님의 역사로 반드시 구원할 줄 나는 믿습니다. 주여 이 세상의 모든 신보다 당신이 가장 큰 신이시고 힘이 센 분이시니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옵소서. 다윗의 중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3절 말씀입니다. 한번 3절을 같이 선포해 봅시다.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뒤집으면 주님, 저는 저의 모든 인생을 아버지 앞에 두었나이다.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여기서 죽을지라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죽겠나이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저 낯선 사람들,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같이 주의 일을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낯선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 여기 낯설다고 하는 단어는 얼굴이 낯선 자가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사람들의 언어와 행동이 낯선 겁니다. 뭔가 안 맞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산다고 하는데 포악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충동적으로 해요. 사울의 무리가 하나님과 같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굉장히 다윗에게 낯설게 보이고 포악하게 느껴집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말씀 한 구절을 봅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에 보니까 잘 보십시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새의 아들은 다윗을 의미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말하는 메시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포악해져 있습니다. 낯선 거예요. 지금 사울의 마음에 온통 빼앗긴 게 뭡니까? 자기 나라, 자기 명예, 자기 성공, 너와 내 나라가 다윗 때문에 무너지니? 빼앗기니? 다윗을 죽여버리자. 저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자니이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가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없도록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을, 판단을, 선택을 주 앞에 두셔야 해요.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점점 깊어져요. 4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지략을 택하거나 책을 통하거나 혹은 지식을 통하여 벗어내려고 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게 벗어나집니까? 다윗은 그것이 안 됨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신이, 주님만이 나의 헬퍼시고 주님만이 나의 지략가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략가이심으로 내가 모든 뜻과 생각을 다 앞에 드림으로 벌거벗은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다윗을 봅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기도라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고백입니까?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함부로 사울을 죽일 수 없고 내가 함부로 충동적으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버티십시오. 7절, 6절,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낙헌제는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다윗이 십광야에 죽음 앞에. 그런데 이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모든 상황을 이끄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다윗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낙헌제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나이다. 왜요? 6, 7절 말씀 보세요.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내가 감사의 제사를 이곳에서 드리겠나이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다같이 주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습니까? 역경과 환난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은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7절,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여러분의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참으로 주께서는 어떤 환난에서만 나를 건지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 성경은 그게 아닌데. 참으로 주께서는 지금까지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셨고. 할렐루야. 내가 왜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으므로 내가 이 십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기도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캠벨 몰간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마주 앉는 사람이라. 아름답죠? 내 모든 문제 앞에서 나를 돕는 자이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마주 앉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망하고 흐트러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으흑함 속에서 상한 영들을 펼치는 이유는 철저히 기도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라는 분이 믿음의 기도를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은 내용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하나의 빈그릇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감동이 없어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생각하고 따라오면 감동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은 내용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하나의 빈그릇이다. 오늘 점심의 반찬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점심을 먹기 전에 기대가 되죠. 아, 우리 교회 밥이 저는 최고로 맛있어요. 어느 교회 가도 우리 교회 밥처럼 맛있는 데가 없어요. 매주 이제 어떤 반찬이 올까? 딱 기대가 돼요, 기대가. 그래서 이제 골라 담아 이렇게 했다. 근데 여기 믿음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은 내용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하나의 빈그릇이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많은 음식들이 있어요. 많은 역사, 간증. 이것은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회복할 때만이 여러분의 식탁에 차려드리는 아름다운 음식들이, 진미 성찬들이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맛을 하나 보여드리고 설교를 마실까 하는데 아쉽죠? 예. 자, 십광야에서 사울의 포위를 받아서 이제 끝까지 도망간 데가 마온 황무지라는 곳까지 다윗의 이 무리들이 피신을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3장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사울이 26절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쫓김을 당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십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영적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됩니까?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28절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구하기 위하여 한 군대를 일으켜서 이 땅을 침공하게 하여 사울의 마음을 빼앗아 다윗을 구원하게 하신 영적인 갈비탕. 이 소식을 다윗이 나중에 들었다면 말입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저 블레셋 군대를 일으켜 나의 뒤쪽 길을 그치게 하고 29절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품으로 나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나니. 셀라 하마느곳, 셀라 바위, 하마느곳 분리 도피. 나를 분리의 바위 위에 세우시고 도피의 바위 위에 세우셨어. 일평생 다가도록 마온 황무지에 있는 그 바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믿음의 간증, 기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얕은 수준의 기도로 엔트로피 법칙에 망가지고 흐트러지고 소멸되고 믿음이 있노라고 교회를 하면서도 소멸되고 깨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읽어드렸던 그 내용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신트로피 법칙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것은 증명되었다. 그러나 마지막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걸로 끝이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생성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 혼돈의 삶을 질서의 삶으로 바꿔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고, 공허의 삶이 체험의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하고, 흑암의 어둠의 권세에 놓였던 여러분의 삶이 빛으로 거하기를 소망하고, 이렇게 살다가 운명처럼 끝나는 것이 아닌가 죽음으로 내닫는 절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 이제 생명과 생성으로 여러분 인생을 바꾸시는 결단의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중심으로 찬양합시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이방이 떠들고
선포합니다. 아멘으로 하다 마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윗은 십광야에서 평소에 주님과 친밀감을 유지하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하며 구원함을 받은 믿음의 간증이 바로 이곳에 있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주여 내 입술이 기도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내 중심과 마음이 주님과 연합하여 생성과 생명의 법칙을 회복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